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김영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컨텐츠가 모여들죠. 유튜버는 기획사로, 제작자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 예능 최애 아이돌을 통해 만들어진 신인 QWER을 만나보시겠습니다. NCT 도영의 솔로 데뷔 앨범, AOR 베테랑 하마다 킹과 함께한 윤종신의 신작까지 24년 노동절의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 새로운 음악으로 가득합니다. 호스트 유승균 PD 나와주세요.
그게 원래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연말이 되면 학자들한테 올해 사자성어 같은 걸 물어보곤 하는데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선생의 말씀을 꼽겠습니다. More money, more problems. 하지만 오늘은 요즘 노래를 틀고 싶은 감성이니까 테이트 맥그레이의 Greedy로 대신하도록 하죠. 테이트 맥레이가 대표하는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한국 대중음악이 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선 저 표정, 저 춤, 저 의상을 하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 19살이고 캐나다가 팔을 걷어붙이고 팍팍 밀어주고 있는 테이트 맥레이의 그리디였습니다. 요즘 차트에서 보이고 있는 선수들 중에 제일 젊은 선수죠.
네, 춤 원래 춤꾼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So You Think You Can Dance, 우리는 You Can Dance라고 알려진 프로그램 출신에 확실히 그 피지컬을 볼 때 댄서 피지컬이 있어요. 아마 그죠. 요즘 그게 우리도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스우파 때문에
아, 네 맞아요.
예, 이거가 그 이제 헬스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반일 이런 걸로 다져진 근육과
그렇죠.
예. 우리 어르신, 우리네 아버지들의 근육과 네. 이게 헬스에서 다져진 근육이 또 이게 다르잖아요.
저 기골은 춤추는 기골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스우파에서도 많은 댄서들이 이렇게 그 보여줄 때 그 느낌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들의 신곡을 가끔 먼저 프리미어를 할 때
네.
댄서 버전으로 퍼포먼스 비디오를 먼저 보여줄 때가 있어요. 기획사에서. 그러니까 가수들 버전은 이제 아직 비공개거나 혹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댄서들이
한창 만들고 있죠.
네, 한창 만들고 있을 때 댄서들이 먼저 그러니까 시연 동상이죠. 데몬스트레이션 버전을 보여줄 때 있는데 이게 참 아이돌의 최종 버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댄서 버전에서 느껴지는 그 희열이 있거든요. 그거는 최종 버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죠.
북미에서 테이트 맥그레이가 이렇게 독야청청 잘 나가는 이유도 그거죠. 혼자 그 퍼포먼스가 되는 선수.
맞아요.
다만 이제 요런 특성도 짚을 수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캘거리에 콘서트 갔을 때 그때 이제 춤을 추러 처음 나서는데 그게 13살입니다, 이 사람이.
아, 신동이다.
예, 그때 유명해져서 엘렌 디제너러스 쇼에 나가고 이제 맞아요. 본격적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춤, 성우 아역 배우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10대 초반에 그 다음에 가수가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순서가 좀 바뀌죠.
그게 이제 원래 미국이나 북미권의 아이돌 시스템이죠.
네. 우리나라의 여자 아이돌은 20대 후반이 되면 TV쇼 예능으로 나가고 드라마로 나가는데 예. 이 나라는 10대 초반에 아역, 성우, 댄서 이런 걸로 시작한 다음에 가수가 됩니다.
그게 사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나라가 지금 K-POP 산업이 예외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도 옛날 연예계는 잡지 모델, 뭐 세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잡지 모델, 광고 모델로 먼저 얼굴을 알리고 그 다음에 가수가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이었어요.
아,
예. 네. 예전에 10대 가수라는 게 다 그런 거였죠. 여고생 가수 이런 가수들이 대부분 보면은 가수로서는 아직 무르익을 시간이 좀 필요해서 가수로서는 좀 나중에 나옵니다. 모델을 먼저 하죠. 잡지 모델이나.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눈을 좀 익힌 상태에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다져진 보컬을 이제 더해서 가수로 데뷔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원래 북미형 소위 뭐 미키마우스 클럽이라든지 이런 북미형 아이돌의 모델이죠. 휘트니 휴스턴도 원래 잡지 모델로 먼저 데뷔를 했었고.
요즘 사람으로 말하면 아리아나 네. 그란데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시작을 했다가 TV쇼로
그런 식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게 K-POP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K-POP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인력을 K-POP에서 먼저 땡겨 쓰는 거죠. 정확히는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K-POP으로 알려진 유명세를 바탕으로 중기 후기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한국적인 특성입니다.
그러게요. 얼핏 원준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데.
네.
그 이제 그 외에는 뭐 드미 로바토나 셀레나 고메즈.
네.
멀리 갈 거 있습니까? 마일리 사이러스.
네.
모두 아역 배우 시트콤
배우 출신이죠. 예. 네, 그게 이제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미키 마우스 클럽이라든지 뭐 해나 몬타나.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사실은 대중들에게 더 익숙한 방식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가수로 먼저 등장한다라는 게 사실은 더 어색하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K-POP 산업이 큰 거죠. 예. 요즘 뭐 말은 많습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K-POP 특이었네요. K-POP 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지난주와 이번주에 세상 모든 지면을 한국에서 다 덮고 있어가지고 한국 밖에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론가가 된 이후로 한 주가 전부 음악 얘기로 음악 산업 관련한 얘기로 뒤덮였던 적이 BTS가 9주 연속 1위를 했을 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때보다 더해요.
그때보다
지금.
더하죠, 사실은. 네. 이 왜냐하면 도파민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에요.
또 하필이라고 해야 될지 마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제가 나왔던 우리 앰플리파이드 에피소드가
네.
마치 그 모든 사태를 그것도 뭐 한 주 전 아니었습니까? 거의
며칠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딱 일주일 전에 네. 예견한 것처럼 돼서
근데 다시 들어보세요. 우린 음악 얘기밖에 안 했어요.
네.
네.
뭐 음악 얘기 말고도 더 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뭐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가 그 중요한 말이에요. 네, 중요한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니, 갑자기 여기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가 아니라.
아세요? 네. 요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죠.
음악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산업 얘기를 한다든지, 산업 얘기까지 겨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적인 얘기를 한달지.
그러다가 막 무속도 가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캐파에 넘어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이 바닥에 있으니 뭐 듣는 얘기도 많고 아는 얘기도 많겠지만, 저의 캐파를 넘어서는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거 우리가 제가 어제 저 선배님하고 통화할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저는 처음부터 결론이었어요.
네.
지금은 너무 성급해요.
네. 성급한 거 맞아요.
네. 테이트 맥그레이의 그리디로 24년 노동절에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업계의 탐욕과 관련된 내용은 시사 레카들이 담당해주고 있고요.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는 음악을 듣고 음악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음악을 듣고 보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극히 드물죠. 앰플리파이드가 가장 먼저 업데이트되어 온 스포티파이가 곧 음악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음악과 함께 하시려면 유튜브 말고는 현재까지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모든 곡을 다 내보내 드리지 못할 때 플레이리스트 서비스를 따로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스포티파이에서의 서비스는 곧 종료할 계획이고요. 일정도 곧 전해드릴게요. 차트 시간입니다. 늘 비슷한 멜론 주간 차트에서 저희는 언제나 차이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거의 약간 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 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20위 범진의 인사, 19위 이무진의 에피소드. 이무진 같은 그 예대 출신들이 음악 관둘까? 하면서 이제 앨범 낸 다음에 잘 되면 아주 기분 좋게 복학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이무진이 얼마 전에 대학에 복학했답니다. 밥을 많이 사주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18위 아이유의 홀씨, 17위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16위 라이즈의 러브 119, 15위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이트, 14위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13위 QWER의 고민 중독,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12위 태연의 2X, 11위 르세라핌의 스마트. 이번 이 난리로 생긴 사이드 이펙트 중에 르세라핀과 관련된 일이 있죠. 멤버들을 악플러들로부터 보호하라는 트럭 시위가 하이브 사옥 앞에서 이따금 열리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에 대한 거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임재현의 BL 에피소디, 데이식스의 역주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8위는 데이식스의 예뻤어, 7위 르세라핌의 이지, 6위 I Will Love In Soul, 5위 이창섭의 천상현, 4위 비비의 밤양갱, 3위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2위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이 차트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자아이들의 우기가 솔로 데뷔를 했고 네. 해외시장에 확실히 맞췄더군요. 나중에 소개해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위는 지금 전 세계의 추세가 그렇듯이 아일릿의 맥네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1위부터 20위 사이에 처음 보는 유일한 이름의 아티스트를 다루도록 할 겁니다. QWER이라고 읽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찾아봤어요. 혹시 다르게 읽는 방법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본인들도 그렇게 읽는 걸로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QWER이고, 뭐 데뷔 시점으로 따지면 작년에 데뷔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2020... 작년 말에 롤드컵 전야제에서 우연히 처음 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4인조.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걸그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이밴드는 보이밴드라고 하고, 물론 한국에서는 보이그룹이라고 합니다만, 걸그룹은 걸밴드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보이밴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그룹을 보이밴드라고 해온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서구의 역사가.
네.
뭐, 뉴퀴즈라든지, 잭슨5라든지. 근데, 걸그룹은 걸밴드라고 부른 역사가 없습니다. 그 두 개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신기하죠.
그게 참 신기해요.
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언어학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글쎄요.
누가 이유를 대면서 하여간 걸밴드라고 부르면 안 돼. 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색하다는 거죠.
네.
걸그룹을 걸밴드라고 하면. 근데 이 팀은 진짜 걸밴드가 맞습니다. 걸스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단, 마젠타, 희나, 시연으로 이루어진 4인조, 뭐 락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근데 다양한 장르를 하기는 합니다. 오히려 댄스 음악을 밴드로 연주한다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유튜버 뭐 잘 아시는 김계란 씨가 기획했던 최애 아이들 중에서 네, 뽑힌 그 결성된 그룹이라고 하면 되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최애 아이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네.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TV 예능 같은 아이돌 선발하는 예능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콘텐츠 산업에 자본이 몰리게 된 이후에 나온 결과물,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네. 결과물 중에 하나죠. 저도 무릎을 네. 탁 쳤어요. 아니, 돈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했으면 이런 프로도 만들 수 있지.
그렇죠.
네, 그런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맞습니다. QWER의 고민 중독을 듣고 오죠. 가수가 대중을 만날 채널이 신문, 잡지, 라디오, TV밖에 없었을 때는 말입니다. 기자들도 접대받고 다니고 TV 예능 PD들도 뇌물 요구하고 라디오 PD들도 그런 사람들 덜어 있었고
평론가도
맞아요. 대유튜브 시대에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뭘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실 크게 그러니까 그 돈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지 그 돈으로 뭔가를 매기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나.
물론 여전히 유명세와 인간관계라는 건 쇼비즈니스에서 중요합니다.
네.
유튜버 김계라는 피지컬 갤러리 주인장이잖아요. 피지컬 갤러리에 자기 가수들을 내보냅니다.
네.
그 다음에 유명한 채널들에 마구 내보냅니다. 무진사TV, 발로란트, 꼰대희, HJ프릭스. 유튜브에서 자기 이름으로 명함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가수들을 밀어넣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밀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송사보다 셉니다.
이게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생태계가 그만큼 이제 변한 거고. 예전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90년대 뭐 초반에 SM 이제 현진영이라는 가수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수만 씨가 진행을 하는 프로에, 현진영이나 HOT가 항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뭐 당연하던 시절이죠.
뭐 저 크레딧 올라가고
네.
광고주 이름 올라갈 때,
그렇죠.
현진영 1집을 낸 현진영이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있는 토크쇼에 게스트로 나온다든지 아주 흔한 사례죠.
중간 음악도 현진영이 불렀어요.
그렇죠. 그 심지어는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TV 시절이니까 아티스트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티스트를 부를 만한 사람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기획사 사장이 먼저 프로그램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씨가 먼저 진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속 가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유로 지금의 이수만이 되기 전에 이수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왜?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들 가수 소개시키려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방송을 더 많이 했어야 됐죠, 사실은.
하지만 김계라는 입장이 다릅니다.
네, 바뀌었죠.
네. 이 유튜브 저 유튜브에 품을 팔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형태만 바뀐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다른 유튜브들이랑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김계란이 출연해 주면 됩니다.
어, 그렇죠.
쉽죠.
품앗이죠, 품앗이.
네. QWER도 그렇게 커 나가겠죠.
음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일본 활동을 참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데.
네.
이따가 우리 그 제가 소개해드릴 세 곡도 모두 비슷한 계열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네.
요즘 이제 뭐 자세한 건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코드 중 하나가 락이고요. 그중 또 하나가, 그러니까 물론 락에서는 이제 여기서 락은 광의의 락이죠. 예. 그리고 밴드가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사운드가 돌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Y2K적인 정서나 미학이 돌아오고 있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재패니메이션에 들어가면 어울릴 것 같은 미학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J-Rock스러운.
한국의 Y2K 정서의 상당한 포션은 J-POP이 가지고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갖고 있죠. 예. 그게 지금 J-POP이 돌아오는 추세도 있지만 오히려 J-POP이 직접 시장을 타겟팅하는 것보다는 K-POP을 통한 J의 정서? 그러니까 그게 J의 정서인지 정확히 K의 정서인지는 몰라요. 이건 이따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그런 류가 돌아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팀이 QWER 같아요.
J를 소화한 K의 정서라는 게 있죠.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저 세라복이 J의 정서면 더 작고 짧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QWER은 이따가 소개할 곡들에 비하면 더 한국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용되거나 패러디되는 것도 한국 예능이죠. 그 역상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것도 우리 예능.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있는 학창 시절이나 과거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로컬 스타일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네. 그리고 음악 스타일은 뭐 조금 굉장히 뭐 덥스텝이라든지 다양한 장르가 좀 하이브리드처럼 들어가 있는데 댄서블하게 마무리 짓고 그거를 밴드 사운드로 마무리한 그런 음악이 되겠습니다.
레트로를 상당히 많은 레이블과 상당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시도를 하는데 그 레트로의 배경이 어디냐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연파 크리에이터와 한 얘기, 지난주에 기원해포논과 한 얘기가 동일합니다.
네.
다 25년 전 한국에서 있던 어떤 것.
어떤 것.
입니다.
혹은 요거는 또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차트에서는 QWER만 새로운 이름이고요. 우선 NCT 도영의 솔로 데뷔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NCT의 메인보컬이고요. 그동안 뭐 OS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간히 노래를 불러오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나온 솔로 앨범은 처음이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게 들었는데 그 앨범이 가리키고 있는 사운드적인 혹은 정서적인 지향점이 요즘 우리 K-POP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잘 맞다 있고 그걸 대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나와봤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곡들이 대부분 그런 키워드로 한번 묶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혹은 일본을 통해 구체화된 한국의 서구성 혹은 현대성 혹은 한국화된 일본성 혹은 아시아성, 동아시아성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혹은 일본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현대성인데 우리가 일본적인 건지도 몰랐던 어떤 것.
우리 예전에 영케이 노래 들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슬쩍 녹음 꺼져 있을 때였었을 거예요. 아니, 일본에서 본 것 같은 어떤 거 다 치자.
네.
포카리 스웨트 광고 같고.
네.
그러면 일본 팬들은 왜 굳이 이걸 찾아서 듣지? 한국에 있는 걸?
그러니까요.
저거 따라한 거야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본 그 자체가 레퍼런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당시에 대표 주자는 어쨌든 일본이었으니까 이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권의 모더니티를 일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뭐 서구성을 미국성이라고 할 수는 있듯이 그렇게 부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미 그 정서는 그냥 누군가 그 시대를 살았던 누군가가 그냥 다 공유하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본이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건 우리 거야라고 할 수 없는 이미 뭔가가 됐습니다. 예. 의복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더 현대적 맥락에서 더 글로벌하고 코스모폴리탄적으로 구현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일본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분야에서 더 찾는 느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 감성이 음악에 많이 녹아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는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퀄리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고라는 이름으로.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언젠가 유튜브 세계를 떠돌다가 이런 질문을 본 적이 있어요. 멕시코 태권도와 쿠바 태권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냐? 답은 모른답니다. 한국인들은 설명해줘도 모를 거예요.
이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첫 곡으로 준비한 도영의 반딧불을 들으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뭔가 알듯말듯 하는 이 설명들이 분명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마치 익숙한 재패니메이션의 엔딩 크레딧으로 올라가도 무방할 것 같고, 혹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도 케이팝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음악입니다.
청춘의 포말이라는 앨범이 나왔습니다. 도영의 반딧불을 듣고 오죠. 앨범 제목이 청춘의 포말인데 여기서 포말이 F-O-R-M-A-L인지 아니면 요즘은 잘 안 쓰는 옛말인 물거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그걸 한 단어로
청춘이
줄여서.
청춘이 공식적이란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요. 신중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청춘의 포말이 아니고 네 청춘의 그 파도 속 포말 말하는 거죠. 청춘이라는 파도의 포말입니다.
아
네. 멋있죠 말이. 저는 근래 본 가장 멋있는 장면 같아요.
그러게요.
앨범 제목으로.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예.
어떻게 그 말을 떠올렸지 싶은.
도영의 반딧불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데이식스 노래 들었을 때였나?
네.
말씀드렸던 거하고 지금 동일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이제 작곡가의 취향으로도 보고 네. 혹은 제작자의 취향으로도 보고 혹은 한국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밴드 뮤지션들의 노력이 어딘가 묻어있는 흔적이라고도 보는데 락 음악인 게 분명한 구성인데 기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티나게 낮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속주를 하고 독주를 해야 하는 순간에 켜는 현악기를 넣습니다. 더 부드럽게 잘 다가오고 게다가 우리 투바투 뮤비볼 때 드는 느낌이죠. 규모의 음악으로서 아주 큰 공간감을 제공하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일렉 기타보다 현악 다른 현악기들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뭐냐면 밴드 플레이를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락이라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락 밴드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밴드 멤버들의 자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밴드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근데 이건 도영이라는 솔로 가수의 음악으로서 밴드 음악의 정통 락 사운드를 들려주고 싶은 의도보다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재패니메이션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재패니메이션의 엔드 크레딧에 나오는 음악이라는 거는 설령 그게 락 음악이든 발라드든 댄스 음악이든 어떤 정서를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뭐 기타가 얼마나 더 들어갔고 현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테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익숙한 J-Rock 스타일의 음악을 추구를 했죠. 했고 사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락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뭐 J-Rock, K-Rock 그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큰 그 중요도를 갖지 못하고 다만 예를 들면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뭐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겠네요. 원래 유행하고 있었던 그 일본 애니메이션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많잖아요. 뭐 너의 이름은부터 해서 뭐 스즈메 문다속이라든지 이러한 이러한 것들로 일본적인 감성 혹은 이런 아시아적인 감성을 우리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다시 요즘 젠지들에게도 똑같이 소구될 수 있는 하나의 코드를 녹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벌스가 다시 시작될 때 조를 바꾼다거나
네.
코러스가 나올 때 나오던 악기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서면서 그 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악기, 여기서는 그냥 피아노인데 네. 이런 식의 구성은 일본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우리가 여기서 J를 붙이다 말고 흠칫 뒤로 물러서게 네.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K예요, 이건.
그리고 J-Rock 스타일은 필연적으로 물론 일본 가수들이 노래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보컬에 대한 강점이 좀 약해요. 근데 도영 씨 같은 경우는 애초에 NCT에서도 굉장히 보컬적인 매력으로 인기가 많았던 가수고 K-POP은 이 보컬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장르적 음악 장르적이나 편곡적인 면에서는 J-Rock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거는 분명히 한국적인 맥락에서 재탄생된 J-Rock 기반의 사운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똑같은 음악을 저는 일본 뮤지션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까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이건 멕시코 태권도인 거예요.
맞아요.
한국에 없을 것, 일본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해하는데 근거가 되는 이게 공부해 보니까 좋네요. 왜냐하면 전 그 전에 밴드 루시의 음악을 들어봤기 때문에
네.
루시의 베이시스트 조원상의 곡입니다.
맞아요.
네. 네.
이번에, 그니까,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의도가 분명히 있고, 이런 건 있어요. 이 케이팝에서 우리가 청춘, 청순, 청아, 요런 말들을 쓸 때 그 정서가 환기시키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한 어떤 과거, 어린 시절인데 그 과거, 어린 시절을 대변하는 정서 중 하나가 분명히 일본적인 정서거든요. 그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소환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든 그 일본적인 정서,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적인 정서가 그냥 스멀스멀 같이 올라와서 우리 안에서 이미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죠. 그게 참 저는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재밌고 복합적이고 독특한 현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농담이죠. 인종주의자들한테 이런 벌을 내려야 된다.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음식을 못 먹게 해야 된다. 아, 굶어 죽을 것이다.
미국 애들 말이야.
네. 케이팝의 위대한 점을 말하기에 좋은 주관은 아닙니다만 케이팝의 가장 위대한 점이 그거죠. 어디에서 굴러온 모든 배경을
네.
다 씹어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소화를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하죠.
네.
그리고 이제는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그 퀄리티가 없었고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걸 생각했었어요.
한 10년 전에만 해도 이 퀄리티적인 면에 절대적인 퀄리티가 세계 시장에 내놓기가 애매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90년대 후반에 저처럼 이제 몇 명 한중 되지도 않는 음악한다고 깝치던 이란 단어밖에 왜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저를 떠올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설치던
이제 20대 후반, 20대 욕망하던. 중반 젊은이들이 드래곤의 씨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이 완성도 보라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화상품들을 보고 느끼는 부러움이 대저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러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갔네, 집중력 높네, 고급 인력 많이 들어갔네. 지금 동일한 이유로 일본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영의 음악을 보고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걸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보는 기분은 어떨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윤종신. 월간 윤종신 4월호 24년 네.
도영이 어쨌든 우리화된 해석의 영역이라면 이분은 그걸 감추지 않아요. 옛날 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는 그걸 감추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옛날 같으면 90년대 윤종신, 2000년대 초반의 윤종신이면 시티팝과 자신의 관계 설정을 다르게 했을 거예요.
왜 할까요?
그때는 그게 뭐 창피했을 수 있죠.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죠. 일본 음악과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일본 음악의 표절이라는 멍에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라
그런 걸 답하는데 제일 많이 귀찮았을 인물은 유희열이
뭐 유열도 있겠고요.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엄청나게 많이들 물어봤을 것이고.
네. 뭐 당시에 활동하던 모든 사실은 우리가 세련됐다라고 하는 뮤지션들이 일본 음악의 레퍼런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한 10년 후에 클래식화의 이르기까지 네.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이게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비난하기가 쉬워도 음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러긴 좀 그렇지만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레퍼런스는 명확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린 데이비 포스터를 따라했어. 이건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타마키 코지를 따라했어. 이건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랬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는 윤종 씨는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그 사람에게 직접 곡을 받아서 시티팝 리바이벌의 시대에 본인은 시티팝 오리지널을 하는 겁니다. 예, 참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그렇죠. 현상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누굽니까? 저기
하마다 킹고.
하마다 킹고. 예, 일본 시티팝 혹은 AOR 혹은 뭐 퓨전 재즈 펑크의 아주 뭐 달인이죠. 지금 70대가 넘으셨죠. 예, 80대가 넘었나? 거의 지금 7, 80대.
전성기가 80년대니까요.
네. 예. 뭐 원로 중에 원로인데요. 이분에게 직접 작곡과 편곡을 받아서 윤종신의 가사를 붙여서 이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서 스튜디오에서 협연을 한 곡이 나왔습니다.
김조한이 자기 솔로곡에 저 보이즈 투맨을 피처링시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베이비페이스에게 곡을 받아서
그렇죠. 테디 라일리 안 그래도 케이팝에 곡 많이 줬잖아요.
와냐 모리스랑 듀엣을 하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떤 느낌일까?
AOR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윤종신과 하마다 킹고의 이게 다섯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 벌써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네. Urban Night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달의 신곡입니다. 요즘이야 경제가 좀 일본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상태가 좀 나아졌겠지만 지난 한 20년 사이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기로 하고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었던 젊은이들의 초임이 한 20년간 제자리 였던 게 되게 악명이 높았습니다. 일본처럼 노동권이 하찮은 나라에서 이지리스닝 계열의 음악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건 저주입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았는데 누군가 다른 존재가 위로해 주거든요.
아,
시티팝은 그런 의미입니다.
70년대, 60년대에 좌절된 흑인들의 마음을 70년대 디스코와 펑크가 달래줬던 뭐 그런 메커니즘인가요?
네, 일본이 경제적으로 멈춰있던 시기의 버팀목들 중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음악은
탄생은 오히려 버블의 산물인데.
그렇죠.
그 아무튼 그 낙관주의라는 점, 80년대 일본이 한때 품었었던 낙관주의, 뭐 실제로 긍정적이긴 했었죠. 뭐 80년대 미국도 그랬습니다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시티팝으로 알고 있는 일본식의 AOR 뭐 그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아무튼 뭐 그 재즈 퓨전의 일본식 변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음악들이 한국에도 제법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90년대 발라드가 그렇게 탄생을 했고요. 또 한국의 8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재즈 퓨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필두로 한 예, 빛과 소금 이런 게 또 다 그렇게 또 탄생을 했죠. 그런 것들이 한동안은 이제 자취를 좀 감췄었다가 시티팝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윤종신의 참 역차별성이라고 할까요? 예. 이 시도가 참 재미있고. 근데 저는 이 윤종신과 하마다 킹고가 함께 했던 지금 1년의 곡들, 뭐 대여섯 곡 되죠. 다 좋았어요. 예. 그 시대의 정수를 역시 일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구나. 시티팝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정서. 해변 드라이빙 정서와 시티 드라이빙 정서.
아, 그렇죠.
예, 시티팝은 두 가지예요, 사실. 예.
이 뮤직비디오에 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가면 거의 무조건 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시티팝이 여러분 딱 들었을 때 그 해변에 바람이 브리지한 데서 저 뚜껑 열린 차가 달리는 그 느낌의 시티팝이 있고요. 도심에서 나이트 라이트를 맞으면서 지나가는 그 시티팝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후자죠.
네. 퇴근길 저녁 약속 가는 시간에 듣는 노래.
그렇습니다.
저녁 약속 끝나고 집에 가면서 듣는 노래.
네.
월간 윤종신의 참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이제 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월간 윤종신은 나 좋은 거 한다 이상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운 때까지만 작업을 하고 내놓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 다음 문제 있죠. 이건 이렇게 배열하고 저건 저렇게 배열하고 이건 이 이미지를 고민하고 저건 저 네. 이미지를 고민하고 평단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고 대중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를 교차해서 많이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한 달 내에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하고 싶은 것에 최대한 솔직하게 한 다음에 작품을 내놓으면 끝입니다.
맞아요. 오랜 고민이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때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명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 나는 시티팝의 자손이다. 윤종신은 나라는 사람은
나 이제 시티팝의 계절에서 이것도 여태까지는 바닷바람 나는 거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도시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 그런 그냥 너무 의도가 정확하게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 베테랑들 불러다가 할 거야. 저 동네 걸 결국 케이팝의 이름으로 팔려나가도록 할 거야. 거기까지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이 투명함이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을 배우는 입장에서.
맞아요. 네.
윤종신의 Urban Night를 들었습니다.
제목도 투명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그
알려주잖아요. 이 음악의 본질이 뭔지를. Urban Night이라는 겁니다.
네. 정직하기 이를 데 없네. 아, 이런 일필휘지 즐거울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런지 노래를 듣는데 일말의 스트레스가 없어요. 정말 기분 좋게 들었어요.
만들 때 힘들었겠구나.
네네.
가 되게 적어요.
네.
그 점이 월간 윤종신의 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신곡은 요거 있죠. 저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니, 저는 뭐 이번 논란과 사실상 그냥 무관한 픽이에요.
무관해요.
네, 무관한 픽인데 오늘의 주제와 맞습니다.
얼마나 재밌냐면 저 페이스북에 노인네들 케이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틀 만에 케이팝 전문가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버블검은 안 들어봤어요.
에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가끔은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아무튼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네.
뉴진스의 버블검은 자 우리가 제1화과 재패니메이션의 영향을 받은 곡들 그런 락스러운 조류들이 좀 더 직접적인 레퍼런싱 윤종신의 어번나잇은 아예 오리지널 탐구라면
그렇죠.
이 노래는 일본 그 자체와는 무관해요. 다만 우리가 일본을 통해 배워왔던 혹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아슬아한 기억을 떠올렸을 때 그건 분명히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일본 거였나? 우리 거였나? 근데 심지어는 그걸 떠나서 내가 진짜 저런 추억이 있었나? 싶은 묘한 어떤 그 심리를 건드리는 이 어프로치를 뉴진스가 굉장히 잘합니다. 디토라는 곡에서도 그랬고요. 슈퍼샤이 뭐 이런 곡에서도 저게 지금 정확히 저 장소가 어딘지 저거는 누구의 것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머릿속에 제각각 갖고 있는 현대성이라는 걸 이렇게 다 모아서 그것의 그 공배수만을 딱 간추린 것 같은 현대성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또다시 느끼게 해줬던 예, 뭐 일각에서는 여름판 디토라고 불리는 버블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월간 윤종신하고 반대인 거예요.
반대죠.
어마어마한 체스게임의 결과물이죠. 뉴진스는.
예.
뉴진스의 신곡 버블검입니다. 뉴진스의 버블검을 듣고 왔습니다. 장르가 다르네요는 중수 이하의 평론입니다.
오호.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이 곡은 제가 이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좋아요.
이게 지금 뮤비로 먼저 나왔잖아요. 이 노래를 나중에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이미 봤으니까 이미 오염이 됐는데 이 노래를 사운드로 먼저 들어보시는 거하고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는 거하고는 그냥 경험 자체가 완전 다른 경험이에요. 예, 완전히 다른 감정의 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특이하고 제가 마침 또 이 방송을 녹음하기 바로 전에 이 곡에 대한 트윗을 남기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K-POP에서 미감의 수준이라는 게 종종 전통적인 음악적 요소를 모두 합친 것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음악적 요소들이라고 하면 작사, 작곡, 편곡, 뭐 연주잖아요. 근데 뉴진스의 음악은 애초에 어필을 하는 포인트가 미감이에요. 그게 이제 되게 독특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사실은 나머지를 합친 차이보다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뉴진스라는 그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노래 자체가 뭐 아주 또 청아하고 청량하고 포근하고 세련되고 나른하고 이런 건데 이 음악이 좋다는 거는 별개로 여기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뭔가가, 그리고 그게 떠올리게 하는 뭔가는 너무나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감각 자체는, 지금 뭐 단연 탑이죠. 예, 업계에선 단연 탑이고, 저는 이 차이가 뉴진스의 가치인 것 같아요. 뉴진스의 가치가 뭐 회사의 크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이 미감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험.
맞아요. 예. 이거는 직관이죠. 우리가 뭐 아이폰을 쓰십니까? 뭐 아무튼 아이폰의 매끄러운 곡면을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가끔 이렇게 생폰이라 그러잖아요. 케이스를 다 벗겨서 이렇게 만져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미감의 차이를 제가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그게
야, 이거 몇 미리로 깎았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UI와 UX의 차이죠.
그렇죠.
UI는 어떻게 만들 수도 있는데 예. UX는 결국 철학적 영역.
그렇죠.
예.
아니, 그니까 그게 별로, 그 기술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뭐, 이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어서, 야, 이거는 사실 왜 이게 예쁘냐면,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기에 예쁜 거야. 그건 엔지니어의 설명이지만, 내가 이걸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그 엔지니어적인 노하우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노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김원호 변호가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지금도, 똑같이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 배경입니다.
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시대가 배경 혹은 매우 여러 시대를 한꺼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50대가 보면 60년대생이고 네. 40대가 보면 70년대생입니다.
네.
지금 청소년이 보기엔 지금 자기 또래입니다.
네. 뭐 거기에 나온 뭐 기계들이 뭐 시간대를 좀 알려주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보면 볼수록 또 헷갈려요.
자, 한국이 아니에요. 바닷가에 있죠. 모래 색깔을 보면 한국에 있는 모래사장 색깔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이걸 진모살이라고 하는데 그 색깔도 아닙니다. 제주도에 저 색깔 모래려면 해안선이 좀 달라야 돼요. 구형 아이맥을 시간 배경을 혼동하라는 의미에서 몇 초 동안 잡아서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이미 몇 분, 1분쯤 전에 우리는 봤거든요. 요즘 세탁기가 뒤에 있다는 걸. 그것도 일부러 멤버들 옆에 잘 보이는 데 배치합니다. 시간 순서를 열렬히 혼동시켜줘요. 그래서 뉴진스는 어떤 팬이 봐도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시대 혹은 내가 갈구하고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배경, 동네의 배경은 지금 열대의 활엽수가 등장하는데 저것도 제가 그 숲 해설가는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되게 다종다양한 편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는 없고요, 저 정도 높이가.
네. 네.
어떤 지역이든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배경이 좀 특이합니다.
네.
네.
그게 뉴진스가 추구하는 미학적 방향, 뭐, 시간의 흔적이 제거된, 장소의 흔적, 장소, 분명히 장소가 있죠? 저게 인공 스튜디오는 아니니까?
네.
하지만 그 장소라고 한다는 건 우리는 그 로컬리티라는 거는 구체적이단 말이죠. 근데 저 로컬리티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예쁜, 우리 안에 예쁜 추상적인 미학으로서만 존재하는 장소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어떤 착각을 만들어내느냐. 저게 내 경험이었던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태미는 장소와 시간과 공간의 일정한 상상력을 다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가짜 공간을 그쵸? 거대한 걸 만들어내요.
네, 진정한 뉴트럴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냥 게임 주인공이 됩니다.
네.
환상 속의 공간. 그건 버스터 라임즈도 하던 거고 태민이 하면 태민한테 어울리고 근데 이런 방식의 시도는 없어요.
없었어요.
모든 로컬리티를 다 섞어 놓음으로써
네.
글로벌이 되어버리는. 근데 네. 본 사람들은 로컬 본 것 같은데 아무 로컬도 안 봤어요.
네.
음악 말고 광고랑 영화 만들 때 이런 기술 있습니다. 사무실 노이즈는 한계 언어로 만들어요. 언어를 다 뭉개버리면 세상 어느 사무실이나 똑같은 노이즈를 내거든요.
네.
이게 소리로는 간단해요. 보이는 걸로는 쉽지 않아요. 소리로는 간단하고 음악으로는 어려워요. 다시 J-POP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창녕군 창녕읍에 40년 된 겁나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다고 쳐보죠. 그 짜장면집을 이야기할 때 중국을 얘기하지 않고요. 중국 이민자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재물포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배경은 의미 없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40년 동안 면 뽑던 기술자도 그게 뭔지 모를 거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도영의 트랙처럼 도영이 주인공이 될 만큼의 보컬 가창력을 뽐낼 수 있는 사람이냐 뽐낼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뉴진스가 뭐 어떨지 지금 우린 모릅니다. 다만 뽐내지 않았으니까 이 노래에서 뽐낼 수 있었는데 J-POP을 들여왔다. 그럼 그건 22년 전에 보아예요. 근데 이건 SM에서 들여온 J-POP도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로컬리티가 흔들립니다.
네. 저는 약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 비유를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전 뉴진스를 들으면 자꾸 보사노바가 떠올라요.
왜일까요?
모르죠. 근데 보사노바가 약간 그렇잖아요. 분명히 재즈인데 라틴이에요. 근데 재즈도 라틴도 아니에요.
천년 동안도인가요? 그러니까, 대학로인가요?
아니 분명히 삼바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삼바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재즈에서 왔는데 재즈도 아니야. 그런데 이 보사노바라는 독특한 미학은 그 이후로 하나의 규범이 됐죠. 예, 삼바와 재즈랑 무관한 하나의 규범이 됐잖아요. 근데 뉴진스가 약간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장르적으로는 뭐가 있죠. 뭐 무슨 사운드가 있고 무슨 사운드가 있는데 이거를 미학으로 풀어내는 관점에서는 뭐든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아무것도 아닌 묘한 그 뉴트럴리티가 구현이 되는데 그게 모든 거를 거세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중립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추상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얻어지는 새로운 종류의 코스모폴리터니즘 같은
두 가지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얼어있다가 아저씨가 갑자기 깨어났는데 드레이크의 핫라인 블링이 힙합이라고 하면 극대노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드레이크의 핫라인 블링이 힙합을 대표하는 히트곡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얼어있던 20년 동안에 켜켜이 쌓인 어떤 역사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서 소프트해졌고 어떻게 해서 작사가들이 나에 집중하게 됐고 사생활에 집중하게 되었고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긴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국의 뮤지션들이 많이 해봤던 실험 저는 보사노바가 생각나는데 한국의 보사노바로 라디오를 제일 많이 탔던 아티스트는 제 기억에 의하면 박학기입니다.
향기로운 추억인가요?
네.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이소라의 청혼도 있네요. 생각보다.
아, 네. 그렇죠. 박학기의 당시의 보사노바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해외의 많은 장르를 수입해 들여올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따르고 싶었지만 거기에 닿지 못했고
네.
그 오리지널리티를 우리 방식으로 소화하고 싶었지만 그게 뭔지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혀내지도 못했고
네.
그렇지만 음악은 훌륭했습니다.
네.
뒷걸음질 치다가 나온 많은 명작들 위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뉴진스의 다른 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네.
자기들이 뭐가 비어있고 뭐가 부족한지를 음악으로 어떻게 설명해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아티스트 혹은 팀
없었다고
처음 봅니다.
더 흥미로운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포맷이 영상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몇 번 더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예. 신기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근데 앨범이 나오니까.
아, 그렇죠. 이제 네. 앨범이 나오죠.
네. 그쵸.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네. 바깥에 어른들의 일들과 다르게 제가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락킴 앨범 처음 들을 때 기분이에요. 예.
락킴하고 근데 장르는 다른데 왜 페이드 인 풀이 왜 떠오르지?
한번 들으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음악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약간 힙합으로 따지면 페이드 인 풀 같이
그 락킴의 라임 쓰는 법이 그렇거든요.
뭔지 모르겠네.
겁나 평범한 거 하는데 왜 이 사람만 세상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맞아요. 막 나는, 잘하는 척도 안 하는데.
예. 네,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내가 모자랐어. 근데 저는 매번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하이포이 전 어텐션에 일단 충격을 받았었고 그 뒤로 뭐 디토도 그렇고 슈퍼샤이드도 그렇고 이번에 버블검도 들으면서도 야 이건 약간 내가 수양이 부족했나 이거를 왜 몰랐지 싶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네. 좀 신기해요.
흥미롭습니다.
네.
네. 이 팀의 상업적 성공의 행진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팀을 배우려고 달려드는 기획자들은 앞으로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뉴진스의 신곡까지 들었습니다. 자, 거장 얼어 죽을 거장 다 얼어 죽으면 조용필 남습니다.
아니 그 우리가 앞서서 뭐 일본 음악에 대한 레퍼런스나 일본이 대표했었던 서구성, 근대성에 대한 뭐 우리의 열등감일 수도 있겠죠. 혹은 욕망일 수도 있겠고 이제는 극복하는 단계까지 결국 뉴진스의 시대까지 이르렀는데 그 정말 옛날이죠. 한창 우리가 최소 일본에 10년 이상 뒤처진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80년대. 그러니까 그 전은 아예 일본하고 경쟁을 한다라는 생각을 못했었고 80년대 중반에 이르르면 우리도 할 수는 있겠는데 너무 멀단 말이죠. 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이 말을 하지만 우리 이성은 알죠. 안 된다라는 걸.
네.
그 시절이 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홀로 그 일본을 넘어서 나는 미국까지도 심지어는 한번 동시대성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 요즘 민희진 씨가 유행한 표현을 따지면 맞다이를 뜬
네.
아티스트가 있으니 그게 바로 조용필입니다.
그렇죠. 예. 쟤들도 만나보면 다 개저씨들이라며.
아니 어쨌든 이 조용필 씨가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과연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내가 일본보다 잘해 내가 미국만큼 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전을 해본 거죠. 그게 이제 90년대 넘어서 발표됐던 13집이죠. 꿈이라는 앨범이었고 필 콜린스를 연상시켰던 꿈이라는 곡 기가 막혔죠. 그리고 뭐 그 앨범에 뭐 닐 스투베나우스, 존 로빈슨, 마이클 탐슨, 뭐 마이클 탐슨이 아니었나요? 아무튼 뭐 LA 최고의 세션맨들이 함께 했었던 그 앨범으로 적어도 우리도 너무 유치하고 예스러운 표현이지만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줬던 예, 일본 전성시대 때의 우리의 카운터파트 같은 그런 락, 아주 뭐 상큼한 락 넘버가 있어요.
1인당 GDP 뭐 2,000달러, 1,000달러 하던 시절 확률이 달러당 700원, 750원쯤 했었을
겁니다. 그립다. 상하레코드에서 만 원이면 만 원대 초반이면
네, 맞아요.
수입시들을 살 수 있었다.
아무리 유리해도 나라에 돈이 얼마 없는데 해외 뮤지션들을 우르르 불러다가 앨범을 만드는 뮤지션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조용필의 13집 가운데서 꿈의 요정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사례 21세기예요. 뭐 20세기 말부터 장미란, 김연아, 박찬호, 박세리 같은 사람들의 성공이 있기 전까지 돈이 되는 프로스포츠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국제무대에 나간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성공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선동열이나 김재박 같은 인물들이 국제무대에 통한다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바깥 시장에 나간다는 상상을 아예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조용필의 13집이 나오던 1991년에 Year End 차트를 슬쩍 봤습니다. 맨 위에는 1991년이니까 브라이언 애덤스가 있습니다. Everything I do it for you가 있습니다. 에이미 그랜트와 댐 양키스의 전성기였습니다. 후기 헤어메탈, 소프트락, 소프트락을 기반으로 한 발라드 음악 같은 것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때입니다.
음악 진짜 다양하고 좋은 노래들 많았죠.
예. 이때 이미 조용필은 이 실험을 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랬죠. 조용필이 이런 거 한 게 87년부터니까.
뉴웨이브와 펑크에 있어서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고 나왔던 앨범이 13집이었습니다.
그랬죠. 그것도 이제 미국의 인력들을 대거 투입해서.
네. 이게 뉴진스랑 붙여 들으니까 더 그런 감흥이 드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조용필의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꼽으라면 단연 꿈이거든요.
네.
이 13집의 타이틀곡. 그 시절부터 느껴졌던 조용필의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규모를 일부러 막 키워요. 음원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음원만으로도 이미 돈 많이 썼다, 거대하다 이런 느낌을 팍팍 줍니다. K-POP의 시대 이전에 이런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발라드로 100만 장 팔던 가수들도 이런 비슷한 실험을 했지만
네.
당장 미국의 메인스트림 음악이 떠오르는데 규모가 이렇게 크고 악기를 이렇게 치밀하게 많이 쓴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는 한 30년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시대적인 반영이라고 하기에는 동시대에 누가 인기 있었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변진섭, 신승훈, 윤상, 심지어는 트로트 가수들. 그 외에 뭐 좀 애매했던 그런 음악들, 대중, 소위 말하는 대중가요들 엄청 많았던 시절인데, 조용필이 얼마나, 그니까, 앞서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혼자 홀로 튀었는가.
최고 댄스 아이돌, 박남정, 심신, 소방차.
예. 네.
조용필이랑 계속 비교해보시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시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평균과는 아무 관계 없는 아웃라이어인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죠.
예, 네, 그쵸. 그리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아웃라이어의 역할은 뭐냐면, 혼자서 이거를 앞에서 막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용필이 형처럼 하려고 뉴욕 가서 갖고 왔던 앨범 아웃사이더가 망했죠. 이승철이 나도 용필이 형처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만든 4집 앨범 색깔 속의 비밀이 망했죠. 유일하게 성공한 게 이승환의 천일 동안 앨범인데, 그것도 들인 돈에 비해서는
안 됐죠.
안 된 겁니다. 그 정도면,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조용필이라는 사람의 뭐, 근데 어쨌든 그걸 계기로,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실패했던 사람을 계기로 90년대 가요의 수준이 우리가 지금 90년대를 떠올릴 때, 아, 르네상스였지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된다는 거죠.
단 하나가 됩니다.
단 하나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케이팝의 시대에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게 뭐라고 할까, 역사 속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거 우리도 만들었었어. 그러면서 옛날 유물 중에서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있어. 우리도 이거 있었다니까?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치면 국뽕이 됩니다만.
SM이 이런 데 돈을 쓰기 전에.
네. 했었다니까? 라고 우리가 박물관에 적어도 우리가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사례는 되는 거예요.
매우 그렇습니다. 조용필을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만한 게 13집입니다.
13집이죠. 네.
네.
그 다음에는 뭐 7집도 괜찮고요.
네.
많이들 잘 모르시지만 88올림픽 후에 나왔었던 서울 앨범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이게 이제 처음으로 해외 레코딩을 했던.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시장에서도 이미 조용필은 잘 팔렸는데 그때 뭐 엔카의 왕 뭐 이렇게 불렀었어요.
맞아요.
엔카 바깥으로, 트로트 바깥으로 나가서 본격적으로 다른 장르를 만지기 시작한 앨범이었는데,
네.
88년 서울.
네.
네. 그때 완성도도 91년 못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최소 10집, 11집, 12집, 13집, 14집에 이르는 한 5년간입니다. 한 6년간. 그 시기에 조용필은, 필청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면, 야, 이게 그냥 우리가, 김영대와 유승균이 과장한다라는 생각은 없어지실 거예요.
네. 역시 이런 얘기가 재밌어요. 이게 어제 우리 방송에 대한 논의 안 하고 들어왔으면 1시간 20분 동안 렉 하나 하다 말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필도 듣고 조용필 얘기도 오래 하고 얼마나 좋아.
네.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얘기를 렉카 같은 얘기만 하니까 수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점점.
김은도 평론가를 월말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준 낮은 얘기하라고 방송국에 자꾸 부르나 봐요.
아 진짜 그만 연락해라.
공식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Amplified Podcast였습니다. 올해 21살인 테이트 맥레이는 13살의 연예계에 데뷔해서 댄서 겸 성우로 얻은 이름을 바탕으로 22년 데뷔 앨범을 성공시킵니다. 한국은 선 아이돌 후 TV쇼, 북미는 선 TV 예능 후 아이돌인 셈이죠. 패턴 차이만 있을 뿐 업계에 들어서는 나이는 노동법을 한참 어기고 있고 노동과 사회 경험은 양자 동일하게 아주 비인간적입니다. 끝.
XSFM입니다. MPFB